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 책을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등장하더니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바다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큰 강과 큰 강들과 또 물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또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이 쏟아져요. 오늘 본문은요,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쏟아져 내리는 그 진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네 번의 그 나팔 재앙들은 땅과 바다 또 큰 강, 해와 달과 별들 이 자연세계에 재앙이 쏟아졌었어요.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재앙이 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별, 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에 따라서 여러 다른 존재들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복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여기서 별은 문자적인 별, 큰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용, 곧 사탄에 이끌려서 함께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사탄을 가리켜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 곧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도 요한 역시 계시를 통해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긴 자, 땅으로 떨어진 별, 바로 사탄이에요. 이놈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적행, 헬라식 발음으로 아비소스, 문자적인 뜻은요, 끝없이 떨어지는 곳, 깊은 구렁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사탄과 귀신들,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가두어두는 영적인 감옥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구하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은 이렇게 귀신들이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것, 귀신들을 잡아 가두는 감금 장소가 바로 무적행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때 사탄이 잡혀가지고 이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죠. 정리하면은 무적행은 사탄, 귀신, 악한 영 그놈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가두어두는 영적 감옥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임시적인 감옥이에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 지옥이 최종 형벌 장소이죠. 무적행은 지옥 이전에 임시적으로 있는 영적 감옥,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음부는 뭘까요? 무적행과 음부 같은 곳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지옥 이전에 있는 임시적인 감옥은 맞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음부는 불신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지옥 이전에 갇혀있는 곳이 바로 음부이고요. 사람이 죽어서 갇혀있는 곳이 음부고 무적행은 사탄, 귀신 그리고 악한 영이 결박되어 가두어져 있는 곳이 바로 무적행인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들 모두가 함께 결박되어 갇히는 최후 심판의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옥 이전에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갇혀 있는 거고요. 사탄, 귀신, 악한 영은요,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 심판의 날에 그들 모두가 함께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을 잠시 동안 풀어나오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무적행에 갇혀있던 놈들이 풀려나오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무적행의 문이 열리자 거기 잡혀있었던 악한 영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풀려나자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려요. 여기서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요. 또 공기는 사람이 호흡하는 영역, 곧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이 열리고 악한 영들이 노임을 받아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진리를 따르던 교회들조차도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리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읽어도 모르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던 성도들도 어둠에 잡혀가지고 잠들어 버립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을 자꾸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어둠에 잡혀가지고 무질서해지고 무법해지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악한 영들, 그놈들을 한 두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황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 메뚜기를 말해요. 그냥 한 마리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애굽에도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었었죠. 이놈들이 떼를 지으면은 1평방킬로미터 안에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군집을 합니다. 그것들이 수십 킬로 하늘을 갖다 덮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태양도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이 말은 메뚜기 떼가 땅 위를, 하늘을 덮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영으로 가득히 덮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전갈로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꼬리에는 독침이 있습니다. 그 독침이 전갈의 무기죠. 전갈의 권세인 겁니다. 그 독침에 찔리면은요, 신경이 마비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극심 심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할 겁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인 겁니다. 차라리 죽음으로 피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악령들이 아무나 또 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을 해하라 말씀을 하세요. 처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었을 때 재앙이 땅에 쏟아졌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에 재앙이 떨어졌었죠. 또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큰 강들과 물샘에 진노가 임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에 진노가 재앙이 있었었죠. 그때에는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했었어요.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같은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차별 없이 다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는 구별함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세요. 다섯째 나팔부터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 신자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같은 패턴이었었습니다. 처음의 재앙들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재앙을 당하고 같은 괴로움을 당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요. 악질 재앙으로 인하여서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또 우박이 쏟아질 때 고센 땅에는 우박 재앙이 없었어요. 또 흑암이 온 땅을 애굽 전역을 덮고 있었을 그때에도 오히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이 건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구별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재난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정확히 하시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이에요. 재앙이 쏟아지는 환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저주가 이렇게 가득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믿는 자들에게도 슬픔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 땅의 슬픔과 저주와 눈물을 그냥 방임해 두시는가? 당신을 믿고 신실히 따르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 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임하고 슬픔과 눈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 선하신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요. 이 땅이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마귀가 권세를 받아 활동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이에요. 환난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재앙의 날에는 믿는 자든요, 믿는 자도 똑같이 재앙과 괴로움을 당해요. 땅 3분의 1이 불에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재앙을 성도도 겪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던 것이 불타 사라지고 푸르렀던 날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상실된 마음, 슬픔과 절망, 막막함,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십니다. 환난의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아래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째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죠. 그놈이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자 화덕의 연기같이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들이 황충같이 또 전갈같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사탄이 권세를 받고 또 세상에 악이 활동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력을 잃으신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두세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을 해하라 하신 것처럼 악한 권세가 세상을 주관한다 하더라도 대상에 제한을 두십니다. 또 행위에도 제한을 두세요. 전갈의 권세고 사람들을 크게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은 받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제한을 두신다고요. 또 기한도 제한하셨습니다. 다섯 달 동안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해야 할지, 얼마나 해야 할지, 언제까지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또 악이 세상을 뒤엎어 활동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가 통치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 당신의 인침을 받은 성도를 구별하시면서 지키십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 황충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은 무적행에서 나온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놈들이 어떤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먼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 묘사를 합니다. 이는 황충이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놈이 누구와 싸우려고 군마와 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 황충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해할 권세는 없다 해서 성도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후 승리가 성도에게 확정되어는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성도를 공격해요. 틈만 나면 불화살을 쏘고 해하려고 합니다.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우리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땅에서 전쟁과 같아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군마와 같아요.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은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에게 최후 승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이길 싸움이고 이긴 싸움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죠? 승리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얻는 자 누굽니까?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건데요? 싸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들과 싸우는 그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참 이스라엘 참 성도들인 겁니다. 무적행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영들 그놈들은 군마와 같이 성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있는 것을 우리 인식하면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싸우십시다. 싸워 이기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금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놈이 쓴 금관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금 같은데 금은 아닌 거예요. 또 관 비슷한데 관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참된 왕권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귀와 악령의 역사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듯한 권세와 위세를 가졌지만은 제한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잠시 후에는 무너질 세력인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당장에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 정치 권력이 두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절대적인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편에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한 영이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종교 가운데에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분별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 정치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교회적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보면 보인다고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군사도 종교 등 모든 인간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주관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털은 아름답죠.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 좋아요. 사람들 보기에 좋습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번째로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 이빨로 미혹된 그들의 목을 물어뜯고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여섯 번째 가슴에는 철로 된 호심경이 있습니다. 철로 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아요. 마음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심히 뻔뻔하고 악을 행하기에 대담한 거죠. 또 일곱 번째, 그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황충,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겁니다. 수가 많아서 그 움직임이 압도적인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움직이면은요,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죽창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전갈의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전갈의 꼬리에는 독침이 있죠. 그 침에 맞으면은요, 마비가 되고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전갈의 꼬리처럼 악한 영의 역사의 그 끝은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과 삶을 마비시키고 괴로움을 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악령들이 인간의 영역 가운데서 온갖 악을 행하고 괴로움을 주는데요, 이놈들 위에 왕이 있어요. 그들을 주관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곧 그들을 무적행에서 불러내온 사탄 마귀인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놈이 악령을 거느리면서 세상을 악하게 통치해요. 그놈의 이름이 있는데요, 히브리 발음으로 아바돈, 헬라 발음으로 아볼론입니다. 그 뜻은 파괴자예요. 이놈이 세상을 파괴하고 나라들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들을 아프게 파괴하고 각 개인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놈, 이놈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람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그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하여 좀비처럼 살게 하는 놈, 몇 시간 후에 태어날 복중의 아기의 생명을 죽이도록 낙태하도록 법을 만들고 낙태약을 보급시키는 등 생명을 파괴하는 놈, 이놈이 바로 마귀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귀의 일들인 거죠. 이런 놈들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또 그놈이 불러낸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나와 세상에 가득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와 슬픔이 가득한 거고 또 괴로움과 고통이 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마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권세를 받아 통치해요. 무적행에서 악령들을 끌어내어서 전갈의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죄 많고 죄 저주 가득한 이 땅의 성도들은 환란을 겪어요. 상실과 승품, 막막함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가 당신의 성도들을 아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요, 마귀도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가득한 이 저주 가득한 세상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주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 신뢰함으로 환란이 있지만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우십시다. 싸우고 이기는 참 이스라엘, 참 성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